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아들로서의 심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받는 심판,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관련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심판, 시간. 아들로서의 심판. 우리가 죄인들로서, 심판이 이 영원한 미래와 관련된 심판이라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 이 아들로서의 심판은 현재의 생활과 관련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은 유죄로 발견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복되신 구주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신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선한 행위에 이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는데 은혜로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보면 별로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 별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걸려 넘어져서 나 구원 안 받았나? 여기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안 짓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노출된 상태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몸이 변화될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보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보상과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그까짓 거 보상 좀 안 받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한두 번 정도는 회개하죠.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죄 짓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 이르는 거죠. 어제 또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거. 어제도 화내는데 또 오늘 화내고, 나 이거 참. 그럼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태에 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더 이상, 그냥 뭐 보상 그까지 것, 안 받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뭐 보상까지 기대하랴.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보상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미래에 있어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그냥 아직까지 두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빨리 내려가시면 좋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꾸 죄 지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구원받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자꾸 나를 이 세상에서, 두셔갖고, 나 죄 짓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보상을 잃어버리고 마는 정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우린 적극적으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들들로서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말합니다.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질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가 보면 우리 저기 이주영 형제님 같으신 분들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정말 선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속 안에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우리가 이게 겉으로 보면 다 가면 우리 이 가면이잖아요. 여기서는 선하게 이렇게 탁 여보 이런데 집에 딱 가면은 여보 이게 저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참 여기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우리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됐지만 우리의 몸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바울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이 비참한 존재,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 또 하나는 구원 안 받은 죄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다행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 안 받은 죄인이 짓는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징계도 받고, 예, 물론 맞습니다. 징계도 받고 보상도 잃어버리고, 예,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는 즉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에 속하게 된 것이죠.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아였지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분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은 예, 영원토록 이 구원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여러분 관계와 교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교제는 단절되는 것이에요. 교제. 예,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식이 예, 부모에게 대항하고 여러분 이것은 호러 자식이 되잖아요. 예,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거. 예, 이런 자식이 요즘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예, 호적에서 팔 수 있습니까? 못 파죠. 예,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호적 판다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장진수가 저에 대해서 막 엄청난 죄를 짓고 막 대항을 한다고 해서 장진수가 김진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장진수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인 거예요. 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가 아버지에게 대항하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제는 단절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들도 똑같은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그냥 에이 뭐 죄 짓고 말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우리가 방치해 두면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징계가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아까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는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선한 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이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교제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든지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둠의 양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둠에 함께 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교제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있게 되지만,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뻗팅일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뻗팅일 때 부모에게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뭐죠? 맴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맞아야 되죠. 맞으면 정신 차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몇 번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마음이 다 찔림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계속 버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맞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본인은 알죠. 그럼 그때 가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때리시는구나 나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맞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부모하고 애들이 이렇게 어떤 부모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볼 거예요. 부모가 있고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가 막 땡깡을 부려요. 땡깡 아 엄마 뭐 사줘 이러다가 엄마가 딱 얼굴을 보니까 안 사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눕니다. 바닥에 눕고 그것도 안 들으면 막 그냥 막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걸 하죠. 그러면은 우리 속심정이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나? 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팹니까? 못 패죠. 왜? 남의 자식이니까. 예, 내 자식이면 패서라도 어떻게 고치는데 남의 자식이니까 못 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아주시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요 참 이 안타깝게도 맞기 전에는 잘 안 고쳐질 때가 많아요. 동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많이 들어서 20대에 구원을 받았으면요 20대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뤄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좀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40대, 50대, 60대 가서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 50대가 돼갖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이미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50세 돼갖고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구원받는 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번 말하면 듣게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양심으로 딱 찌르면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한두 대 맞고 나서 한 세 대 맞고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잘 교육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딱 맞으면 네 바로 돌이킨단 말이죠. 이것이 참 우리가 늦게 구원받을수록 예, 이렇게 이게 우리 육신이 그만큼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징계가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맵집이 더 좋아지잖아요. 또 예, 몇 대 맞아서는 아, 이 정도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많이 맞은 애들은요, 예, 이게 우리 진수도 그렇습니다. 딱 매들으면은 벌써 바로 들어와요. 그냥 바로 말씀 이렇게 바로 잡아줘요.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안 맞은 애들은요, 매 잡아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때리는데요?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육신이 늦게 구원받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참. 아, 그만큼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강한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이 그만큼 강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에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잠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잠든다라는 표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잠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죽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잠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잠든 것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병도 들고요.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 죄로 인해 미래에 있을 보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결과도 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징계도 받죠. 또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 또 몸이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 몸이 또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거짓말했거나 도적질하면 죄졌잖아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 지은 죄니까 감옥 가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여러 가지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몸으로 받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을 위한 선한 행위에 이르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했어요. 도적질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몸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도적질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내가 감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내가 죄졌으면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엔 가지 않죠. 우린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걷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죄함은 없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 걸을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또한 문자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마약 가운데에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몸이 상해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차라리 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자기를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망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게 더 난 거예요. 예. 살아있으면 계속 죄만 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이 세상에 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빨리 더 죄 짓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 짓기 전에 빨리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를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시간이 지났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서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즉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해야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매일매일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언제든지 주님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회복하여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에 이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